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존경하거나 사랑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막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싶고 또 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맞으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아이들한테 많이 드러나는데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합니다. 제 조카도 제가 처음에 코로나 때 마스크, 검은 마스크로 쓰고 가니까 울더라고요. 울면서 도망갔지만 그 다음부터 선물을 계속 주고 막 먹을 거 사주고 그러니까 귀찮이 삼촌 이러면서 잘 따릅니다. 선물 주는 삼촌이 돼서 저를 이제부터 좋아하고 제 주위에 계속해서 맴돕니다. 뭐 떨어질 게 없나. 이것은 청소년이나 청년이 되어도 그리고 노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을 주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싶고 기분 좋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 있으면 아마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드라마를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드라마를 본 게 생각이 났는데 제목은 뭐 얘기 안 하시더라도 여러 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남자 주인공, 그 회사, 큰 회사의 회장님 혹은 회장 아들이 평범한 여자를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여자가, 여자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바쁘신 남자 주인공이 항상 와서 구해줍니다. 아마 오후 시간이어도 오전 시간이어도 상관없이 밤 늦은 시간이어도 찾아와서 구해줍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 여자가 혹시 다른 남자와 있을 때에도 어디선가 쇼핑몰에 있으면 2층 구석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저기 구석에서 골목길에서 숨어서 보고 있거나 차 안에서 막 주먹을 치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그 여자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저 정도밖에 못 쓰나? 이게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일을 안 하나?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회장 아들은 회장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을 다 빼고 일을 다 끝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다 끝내고 그 여자를 보러 시간을 내서 일을 다 끝내고 온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했습니다. 회사에서 큰 직책을 맡아야 하니까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도 크기 때문에 모든 스케줄을 이 여자, 사랑하는 여자한테 맞춘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다윗을 볼 때 솔직히 오늘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셨겠지만 설교를 하기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고민을 계속하다가 계속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이쁨 받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은 짓을 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전장의 형들한테 심부름을 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전장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종종 교만하거나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때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한 다윗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첫 번째가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때는 자기 욕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 때에는 자신의 치적과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 24절에 나타나는 사건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갑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이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네, 사탄이 충동질을 했지만 다윗은 이제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보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구 조사는 해야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 그리고 안보 그리고 백성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우방국들도 인구조사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서 번성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인구가 아주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내 나라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인구조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해서 요압이 처음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를 했지만 계속 재촉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역효과를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더 견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7만 명이나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대상 21장의 이 인구조사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3, 2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12세,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23절을 보시면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겠다.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다윗은 이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 20세 이상은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불순한 의도입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과 조정해서 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고 약간 뉘앙스가 애매한 뉘앙스로 되어 있는데 요압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충원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보면 역대상 21장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계속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하고 결국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은 울며 겨자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1장 6절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개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자기 맘대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개수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불순한 의도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셨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염병이 온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그때는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다윗도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직후에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계속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은 이토록 교묘하고 교활하고 강력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한테 크게 혼쭐이 나고 나서 다윗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다시 한번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더욱더 잘해야겠다. 이것을 메이크업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 처음에 레위인, 제사장, 찬송 맡을 자들부터 정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왕국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 다윗의 이제 개편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군사 개편을 보시면 1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군사 개편을 보시면 상비군을 12개로 상비군 조직을 합니다. 해놓고 이제 1년 한 달 주기로 그 12개가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파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한 달씩 순환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행정 조직을 살펴보시면 이례적으로 12지파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례적으로 레위지파에서 아론 자손을 따로 구별해냅니다. 27장 17절입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모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이 사독은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를 행정 지도자로 세운 것은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이쁨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다윗 왕정의 근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 체계와 재정 관리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2명의 그 사람을 둡니다. 그것은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책임성을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군사 분야의 자문관들 7명도 자신의 주위에 둬서 참모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는 아마 제 생각인데 요압을 자기가 계속 재촉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 참언을 듣고도 그래서 더욱더 강화하여 7명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다윗의 중심에는 다윗 조사의 중심에는 자기에 대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만을 간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책과 통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드라마 주인공이 모든 스케줄을 자기의 모든 일정을 그 한 여자에게 맞추듯이 다윗도 나라의 모든 정책과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듯이 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다윗처럼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사탄이 충동하는 것에 다윗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졌다면 저 또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고, 좀 이게 좀 어감이 안 맞지만 여자 주인공이 여러분 그리고 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도 성경의 어떤 인물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열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명령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쁨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푹 빠져서 그 사랑을 누리고 또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예수님을 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가셔서 또 교회 밖을 나가셔서 각자의 삶이 있으실 것이고 가정의 상황은 여전하실 것이고 또 생각과 감정에 여러 가지 요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건강에 또 문제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에 빠져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가끔 교만에 빠졌지만 그것을 다스리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저희 마음에 오직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회복되게 하사 오늘 하루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